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사야 5장 강의집 중에서 다섯 번째 설교, 도덕적 타락이라고 제목이 잡혀 있는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죠.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애매한, 모호한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양심으로나 보편적인 통념으로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나 누가 봐도 악한 것을 선하다고 우기고 누가 봐도 선한 것을 악하다고 우기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부연 설명이 따라오고 있죠. 이 두 가지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의적으로, 얼마나 지독하게, 얼마나 무식하게 선과 악을 뒤바꿔 놓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과 광명은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단 것과 쓴 것, 아주 어린 아이들도 단 것과 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다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바꿔서 선한 것을 악하다, 악한 것을 선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를 고발하고 계시는데, 그 죄악된 상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정말 분명하게 악한 것을 선이라고 우기고 정말 분명하게 선한 것을 악이라고 우기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타락의 상태를 보시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저주를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놓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일 먼저 죄악이 발전하고 그 발전에는 주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서 언제나 죄인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이 유달리 그리고 예외적으로 악한 때가 있었다. 때때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서 참남한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너무도 필사적인 방식으로 죄를 범해서 결국 그 범죄함의 혐오스러움을 거의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맞는 때가 있었다. 성경은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는 능력을 거두어 들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고통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끔찍한 재난의 형태로 그 사람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신다. 이런 일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죄가 있다, 이 세상에 죄가 많다, 이 세상에 죄가 많아졌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하고 있고 더 나쁘게 악화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그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제불능의 상태가 돼버린 이 세상을 징벌하시는 일이 반드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물질주의의 사람들이 빠지고 쾌락주의의 사람들이 빠지고 나중에는 죄악을 끌고 다니는 상태까지 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악한 것을 선하다 하며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개인의 죄를 생각할 때나 가정의 죄를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의 죄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죄를 평면처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수렁과 늪과 같아서 계속해서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손을 떼시고 심판과 재앙으로 그 죄를 쓸어버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의 심각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빨리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빨리 버려야만 하는 어떤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들을 참고 인내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해 주시는 기간 동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악이 해결되지 않고 죄악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악화되고 악화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죄를 세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하여 무서운 재앙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어느 수준까지 악화 되고 발전했는지를 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지만 만일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심화되고 너무나 악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손까지 거두시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우기면서 사는 정도까지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죄가 발전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죄는 언제나 죄이다. 그러나 죄의 정도가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않는 때가 온다.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한 상태가 있다. 사람들이 도덕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이다. 옳고 그른 것 사이의 차이점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태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선과 악, 빛과 어두움, 단 것과 쓴 것을 바꿔놓는 자리까지 나아간 상태이다. 지금까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의도적으로 완전하게 뒤집어서 모든 표준을 뒤엎는 상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늘 있었지만 죄가 이 정도까지 발전하고 악화되어서 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우기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보편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에 죄가 더 많아졌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죄를 억제하시는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죄를 지어봐라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과 진노와 재앙을 준비하시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두려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선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악이라고 우기는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커지고 그것이 대중 가운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와 있다는 것을 정말 그 심각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반복하셨던 그 무서운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이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명백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었던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크고 두드러진 특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이 기준의 뒤집힘은 도덕의 영역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가 196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데 벌써 그때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인간의 움직임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의 저항과 반항,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그 반항이 그동안 꺾여지거나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큰 물줄기를 이루면서 2010년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의 죄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을 인간들이 악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간들이 선이라고 우기는 일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악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선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사람들의 표가 힘을 발휘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목회자들의 세계와 교단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위기감이 별로 없고 그것이 정말 심각한 죄악이라는 가슴에 씨름이 없는 그런 상태들을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배워오고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사회 가운데 퍼지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가져올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냥 느긋하게 바라보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죄악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사회 전반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죠. 도덕 및 윤리의 영역에서 더 이상 전통적으로 인간이 양심과 보편적인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놓았던 그 도덕의 기준들이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어도 자기가 손에 들고 있고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함께 공유했던 보편적인 가치관이 있고 통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동물들조차도 지키고 있는 그 창조의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어기는 것을 인간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 자유고 그것이 양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자기 자신을 최대한 충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무섭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도덕이며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의 기준과 통찰력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며 그것이 도덕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법이 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듣게 됩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TV나 언론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커밍아웃한다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추켜세우고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놓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는 정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정신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억제하는 은혜를 거두어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패역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만큼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으시는 그런 정말 무서운 심판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 및 윤리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형이 어떤 인간형이냐 혹은 아름다움이 무엇 무엇이냐, 혹은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인 약자가 진짜 누구냐, 창조의 질서는 무엇이냐, 이런 모든 영역에서 지금 너무나 널리, 너무나 깊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마저도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의 삶도 버겁고 힘들어서 늘 지치기가 쉬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의 문제까지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하고, 내가 한 교회의 지체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12월 달에 전쟁이 있을 거라는 몇몇 사람들의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러워하고 또 걱정도 하고 또 염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예언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옛날에도 신통하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예언들은 적중하지 않았고 괜한 소동과 요란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인 척 가장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재림하실 거라고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어맞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짓된 예언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짓말이구나,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하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갖는 부정적인 효과만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함과 그 재림의 임박함에 대해서 어느 때를 말하지 않고 설교하는 일조차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옛날에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예언들을 통해서, 결국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만 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두 사람의 사사로운 예언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끌어오신 그 분명한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대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석한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편만해진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몇 가지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도덕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면 마치 정말 시대가 발전한 것처럼, 사람들의 의식이 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도덕적인 반전은 이미 노아의 홍수 때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있었고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쓸림을 당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반복이 있을 뿐이지 절대로 새로운 것도 없고 발전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다시 한번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적해 주는 것은 이 도덕적인 반전이 절대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반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세련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의 저급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도덕 및 윤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이상적인 인간형에서 창조자의 의도가 무너지고 아름다움의 영역에서 보편적인 통념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계속 무너지게 되면 인간은 야만인의 상태나 사실 다를 바 없는 겉으로는 양복 입고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만 사실 속은 야만인과 같은 그런 상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런 설명이 굉장히 좀 과격해 보일 수 있고 좀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야만인의 모습들이 현대인의 모습 속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고 밤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만큼 도덕적인 타락이 사람들을 더 낮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도덕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반전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양심의 그 고통과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 악을 선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하는 그런 질병인 것이죠. 네 번째 지적은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참된 본성과 참된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본질과 목적과 최후 결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드디어 자기는 자기 자신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자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하게 잃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인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결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완전하게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우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선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사용해서 자기들을 정당화시킬 때 그리고 그 정당화시킨 것을 가지고 많은 대중들에게 호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쌍한 착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인지 그 무서운 착각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눈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무지 때문에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아무런 진리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면 우리 시대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갇혀 있는 거짓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진짜 사랑이고 진짜 친절이 되겠지요. 설교의 뒷부분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선을 악이라고 우기고 악을 선이라고 우기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의 결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 바벨론의 포로이다. 죄의 타락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런 상황들은 언제나 재난과 참화와 고통과 화를 부르는 전조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쁜 뉴스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희망이 있는가? 잘못된 것은 우리의 성품이다. 우리는 속이 잘못되어 있다. 본질상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욕구와 새 인생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나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는 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선포했다. 더러움과 타락과 악의 방종 가운데 있던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결론을 놓고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희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어떤 낙관주의에 빠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씨름하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그냥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시대를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 희망을 스스로 붙잡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악이라고 우기고 악을 선이라고 우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의 지도자들 안에서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그런 엄연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소망을 붙잡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소망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결론 앞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인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선명하게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말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풍성한 일들을 능력 있게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증거해도 이 세상의 죄악은 더욱더 깊어가고 이 도덕적인 타락이 더욱더 심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여 롯의 가정 그 소수를 살려내었던 것처럼 설령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붙들고 탄식하고 또 복음으로 설복하는 일을 교회가 끊이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이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에 계속 물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던 마음이 무뎌지고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이런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의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구조선을 타고 애타게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시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다섯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여섯 번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